할렐루야.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3주간 일어나라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지쳐 계시고 또 힘들어하고 또 삶의 자리는 녹록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려운 삶의 자리가 되고 또 버거운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은데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말씀으로 또 도전하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지난 3주간 여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부흥사, 유명한 부흥사였던 디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처음은 누구나 다 자기 힘, 자기 실력,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망을 해요. 아, 내 힘 갖고는 안 되는 거구나. 내 힘만 갖고 내 능력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의존하죠. 곁에 든든한 백과 같은 친구들을 의존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 친구조차도 내 곁을 떠나가요. 헤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그 명성에 집착을 합니다. 뭔가 영광스럽고 내 이름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 명성에 집착을 하지만 결국 그것 또한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대상을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오늘날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바쁜 세상에, 이렇게 힘겨운 세상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전염에 또 두려운 세상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 뾰족한 어떤 혜택, 누리는 혜택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한 것인가? 왜 믿음으로 살까? 불안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아니면 지금 현대인으로서 좀 갖춰야 될 어떤 액세서리 정도, 좀 갖추고 있어야 될 것 정도로 믿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현실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를 제공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믿음은 뭘까 정의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살면 기적을 경험해요. 기적을요. 여러분, 우리가 맡기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 결국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베데스다 못이죠.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연못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 도시에 물을 공급해주는 물 저장소예요. 물 저장소. 그래서 가보시면 저 깊이 지하 깊이까지 이렇게 파있죠. 예. 그래서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요. 그런데 지금은 뭐 물 한 방울도 없는 것이죠. 다 황폐하게 무너져 있고 돌무더기만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져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때 당시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곳이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간헐적으로 온천이 터지는 곳이다. 그래서 그 온천물이 굉장히 그 피부에 효과적이어서 어떤 질병, 피부병이나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이 이 온천병에 온천에 들어가면 이렇게 낫는다 하는 그런 속설들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하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그물소, 천사가 가끔 천사가 이불을 막 흔드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그물속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을 걸렸든지 다 낫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는 각종 병든 자들이 모여 있지 않겠습니까? 뭐 누워 있는 자들, 엎어져 있는 분들, 또 일어나 있는 분들, 뭐 기대고 있는 분들, 뭐 온갖 각종 질병이 있는 분들은 다 그 주변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요, 기회를 놓치면 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1등만 되는 거예요. 1등만 낫는 거예요. 아, 참 불공평한 세상이잖아요. 바로 그 베데스다 모세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은 아무리 두 번째, 세 번째 뛰어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었는데 이 병자 앞에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묻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예수님 질문도 좀 황당한 질문이지요. 당연히 38년 동안에 병을 알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소원은 이 병으로부터 나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나음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 38년 동안에 많은 마음의 어떤 실패, 또 실망, 또 여러 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그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어떤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뭐 그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뭐 여기 있다 보면 뭔가 일어나겠지? 뭐 이런 막연한 기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살다 보면 뭔가 일어나겠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 헛된, 허황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말해서 너가 나음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느냐?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 사실 묻는 거죠. 그러면요, 이 사람은 당연히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맞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A를 물었으면 A를 대답해야죠. 또 B를 물었으면 B를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고자 합니다. 당연히 낫고자 합니다. 대답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내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너가 낫고자 원하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자신의 처지와 주변 환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어렵게 기어가는데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지금까지 낫지 못했다 하는 이런 어떤 불평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을 수 없는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처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배당에 교인들로 꽉 차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당연히요. 당연히요. 저는 저 예배당에 성도들 날건 꽉꽉 들어차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일들이 막 시작되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마치 선지자가 된 듯한 그 모습으로 그냥 흘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눈물의 기도가 차야 교인이 찹니다. 와, 눈물의 기도가 차야 교인이 가득 찹니다.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채워져야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만 눈물로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필요해요. 성도들의 눈물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마디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십니다. 세 마디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시는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get up,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자리를 들어라, pick up, 걸어라, walk, 얘기해요. 좀 더 엄밀히 들어가면 이것을 한국 이렇게 우리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좀 더 엄밀히 들어가면 여기서 영어로 유가 생략됐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영어로 유가 생략이 됐어요. You get up, 너 일어나라. You pick up, 집어들어라, 너가 집어들어라. You walk, 너가 걸어라.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의존심이 깊은 이 사람이 자신 스스로 일어나기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믿음으로 일어서라, 믿음으로 집어들어라, 자리를 집어들어라, 믿음으로 걸어가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너가. You. 다른 사람, 들어가는 사람들 구경하지 말고 너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주변 상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먼저 들어갑니다. 주변의 상황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처지는 비참하고 비참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You get up, You pick up, You walk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일어나라, 너가 집어들어라, 너가 걸어가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주변 상황, 다른 사람,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만 말고 너가 스스로 일어나라, 너가 스스로 집어들어라, 너가 스스로 바로 걸어가라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You get up, You pick up, You walk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일어나라, You get up,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가족 식구 가운데 38년 동안 이 병이 들은 가족이 있다면 가족 분위기가 어떨까요? 여러분 가족 분위기가 어떨까요? 아, 굉장히 좀 어둡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둡지 않겠어요? 침울하고 어둡고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가족 식구들 모두가 다 어둡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족 식구 가운데 그렇다면요, 본의 아니게 서로 보이지 않게 상처도 주었을 거고요, 피해도 얻었을 거고, 또 손해도 봐야 되고, 막 양보도 해야 되고, 뭐 온갖 것들이 막 있겠죠. 당사자는 외로움과 고독으로 지내야만 됐을 것이고요, 또 형제들은 피해의식 속에서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을 것이고요, 서로에 대한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는 본의 아니게 죄인 아닌 죄인인 것처럼 늘 미안함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죄인 아닌 죄인으로 평생을 그 곁에서 지켜줘야 될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때 이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의 선포는 뭘까요? 이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의 선포는 You get up. 너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수없이 절망하고 이젠 거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아 일어나라 외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아 일어나라. You get up. 어쩌다가 몹쓸 병에 걸려서 나만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며 비참한 처지와 신세 타령하고 살아가는 자들아 You get up. 일어나라. 공교롭게도 여기 베데스다 못의 원어적 의미는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역시나 그 못에 모인 사람들도 각종 질병, 각종 병든 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 베데스다 못이 오늘날 교회라고 생각하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바로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는 각종 병든 이들이 모입니다. 이런저런 질병으로 상처로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과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외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음,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 일으키는 복음, 우리로 하여금 외쳐주는 그 복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You get up, 일어나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봐도 이 외침은 말도 안 되는 외침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전혀 현실에 맞지도 않습니다. 38년 동안 주저앉아서 누워만 지냈던 근력이 빠질 대로 빠져서 이제는 스스로조차 일어설 수 없는 그 연약해진 그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무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현실의 상황과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어쩌면 지금 교회와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이, 교회만 가면 헛된 기대감을 주어. 막연한 기대감을 주어.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아, 현실의 상황하고 너무 맞지도 않는 얘기야. 무슨 38년 동안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뭘 일어나래.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야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감지하여서 그대로 순종한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믿음이 고작 무슨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어? 믿음 없어도 내가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 질문 앞에 내가 가능성을 보고 주님이라면 얼마든지, 주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주님이 하시겠다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야 라는 그 가능성을 보고 또 그 안에서 희망을 감지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서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감지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은 무시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곱방귀를 낄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 38년 된 병자한테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거지 내가 믿지 못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싶을 거예요. 저한테 장난치십니까? 저한테 헛된 희망 심지 마십시오. 헛된 희망 갖도록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이성이고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에 38년 된 이 병자는 주님의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고 한마디의 말로 말대꾸도 하지 않았고 또 불가능하다고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어나 보려고 시도했어요. 내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가능성과 희망을 감지해서 그래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니까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일어나 보려고 시도했는데 그 결과 일어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미리 짐작해서 야 그게 되겠어 해서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가능성 있겠다 그리고 얼마든지 희망이 있겠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시도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입니다. 전혀 할 수 없는 일이고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믿음대로 시도해보고 믿음대로 일어나보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닮고 싶은 목사님이 있는데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쉬운 인생을 구하지 말라. 더 강해지기를 기도하라. 너희들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라. 너희가 맡은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일에는 기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너희들이 기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쉬운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또 내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쉬운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내 능력에 맞는 일 그 범위 안에서만 하는 거 굳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 왜 믿음이 필요하냐? 더 강해지기 위해서, 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기적이 되기 위해서. 필립 브룩스가 얘기하기를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살 때 주변에 기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너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혹 내 주변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내 주변에 병자들이 가득가득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의 문제가 금방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왜 기적이 필요할까 하는 거죠. 왜 기적이 필요할까? 기적이 없으면 믿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떤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표징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열 가지 재앙을 내려요.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죠. 처음에부터 계속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집니다. 바로가 그 재앙을 보고도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7장 22절에 보니까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았는데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오히려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졌다. 그런데 출애굽기 8장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 재앙에서는 그대로 따라했는데 이번 재앙에서부터는 아무리 해도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기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기적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면서 믿음대로 순종하십시오. 믿음대로 순종하십시오. 기적을 따라가지 마세요. 바로는 기적을 따라가니까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 브룩스가 얘기한 대로 우리 주변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너 자신이 기적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자리를 들어라. 내 자리를 들어라. Pick up your mat. 내 자리를 들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요. 비참함과 절망을 주던 그 자리. 눈물과 한숨, 신세 타령하게 만들었던 그 자리. 과거에 내 삶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 전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pick up your mat. 너의 자리를 들어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리를 들어라 하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깨끗이 잊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니까, 그것이 마음의 짐이 되니까, 그것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니까. 그래서 과감히 끊어내라. 들어라. 들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죄악으로 빠지는 것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여지를 남겨두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계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비참함과 절망을 느끼게 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억울함으로 날마다 체념하며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그 자리 아닙니까? 생존 경쟁의 무게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내야 될, 버텨내야 될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내 자리를 들어라. Pick up your mat.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자리를 들어라 하는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중요한 의미. 예수님은 이 과거 슬픔과 절망을 주던 그 자리를 떠나서,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들어라 하는 것은 뭔가 움직일 것이 있는 거예요. 어딘가로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해라. 누가요? 우리가요. 믿음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저앉지 말고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를 절망을 주고 비참함을 주고 포기하게 만들었고 눈물을 주던 그 자리, 과거의 마음의 짐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던 그 자리를 일어들고 일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봤어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들어야 할 자리는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오늘 들어야 할 자리는 뭘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짐처럼 여기고 있는 직분이요. 내가 짐처럼 여기고 있는 이 직분. 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팬데믹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 직분을 발로 내쳐버렸어요. 나뒹굴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거룩한 직분들이 나뒹굴고 있어요. 우리는 뻔히 나뒹굴고 있는데도 그것만 보고 있어요. Pick up your mat. 너가 짐으로 여기고 있는 그 직분 다시 들어라. 직분을 붙들어라. 여러분이 짐으로 여기는 그 직분은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흠모할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내던지지 마세요. 다시 집어들으세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세요. 믿음으로 감당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걸어가라. You walk. 걸어가라. 이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이고 사명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향하여 앞으로 나가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옆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너무 시선을 많이 빼앗깁니다. 우리 주변의 소리들에 너무 마음 귀를 너무 많이 빼앗깁니다. 거기에 유혹을 받고 넘어갑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사모로 세워주셨을까? 왜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력도 없고 형편없는 우리들을 왜 목사로 사모로 세우셨을까? 늘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늘 가장 바보가 되어야 되는 우리들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바보가 되어야 되는 우리들을 왜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목사 또 사모로 세웠을까? 그때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딱 음성을 주셨어요.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라. 생각해 보니 예수님보다 더 모욕을 당한 적 없었고, 예수님보다 더 수치를 당한 적 없었고, 예수님보다 더 오해를 받은 적 없었고, 예수님보다 더 수치스럽고 침뱉음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뭐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둘이 그냥 대화하다가 하나님은 왜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목사로 사모로 불러주셨을까? 그런데 제게 음성을 주시기를,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욕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아파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수치스러워 본 적이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봐봐, 네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 그리고 상대를 보니까요. 그리고 상대를 보니까 다 이해가 돼요. 아, 그분이 어쩔 수 없겠구나.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돼요. 사랑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운 것은 무슨 능력을 발휘하라고 목사를 세운 게 아니라, 아,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목사로 세운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토달지 말고, 말대꾸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십시오. 자리를 들으라 할 때 드십시오. 걸으라 할 때 걸어가십시오. 그러하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혼란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38년 된 병자같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도 동일한 사랑으로 아프고 병든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병든 자와 그 가족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오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게 하시고, 자리를 들라 할 때 자리를 들게 하시고,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가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절망의 마음으로 베데스다를 혹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비록 현재의 삶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죄를 짓던 자리, 허물을 쫓던 자리, 헛된 일을 하던 자리, 실패, 좌절, 절망, 한숨의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 승리의 길, 영광의 삶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려고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누웠던 자리를 걷어치우게 하고
주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과 더불어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현재의 어려움을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갖고 도전하는 기회로 삼고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